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부여의 세계 뉴스입니다. 러시아의 불법 침공에 맞서고 있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어제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우크라이나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전쟁이 러시아 영토로 옮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 그렇게 될 경우 우리는 명백히 홀로 남겨질 커다란 위험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매우 큰 나라들이 있으며 이들이 러시아의 편을 들지 않는 단 한 가지 이유는 영토 보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어 만일 내가 군의 지시에 러시아 영토에 가기로 결정하면 나는 이들 나라가 나와 함께하지 않을 것임을 확실히 알아야 한다면서 지금은 우크라이나와 국민을 위해 무엇이 더 중요한지 생각해야 하는 때라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또 계엄령이 선포됐음에도 우크라이나에서 올 10월 국회의원 선거와 내년 3월 대통령 선거가 치러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평시 선거에 약 1억 3,500만 달러가 들었다면서 미국과 유럽이 재정적 지원을 해준다면 전시 선거가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선거에는 러시아와 전투 중인 군인들이 포함되어야 한다면서 이들은 민주주의를 옹호하고 있으며 전쟁 때문에 이들에게 투표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최근 추락한 러시아 용병기업 바그너 그룹의 전용기 내 시신에서 예브게니 프리고진 씨의 신원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영 타스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연방수사위원회는 어제 성명을 통해 트베리 지역에서 발생한 비행기 추락 사고에 대한 조사의 일환으로 분자 유전자 검사가 완료됐다면서 사망자 10명의 신원이 모두 확인됐고 탑승자 명단과 모두 일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탑승자 명단에는 프리고진 씨와 바그너 그룹의 공동 설립자인 드미트리 우트킨 씨 등이 포함돼 있었다고 러시아 항공당국은 밝혔습니다. 이 비행기는 지난 23일 모스크바에서 북서쪽으로 30km가량 떨어진 트베리 지역 쿠젠키노에서 추락했으며 추락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해당 비행기의 추락과 관련해 비행안전규칙 위반 가능성을 조사하기 위한 범죄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타스통신은 전했습니다. 중국을 방문한 진화 러먼도 미국 상무장관이 오늘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과 만나 양국 간 안정적 경제관계 유지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러먼도 장관은 2시간가량 진행된 이날 회담에서 전 세계가 세계 최대 경제 대국인 두 나라의 안정적인 경제관계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러먼도 장관은 이를 위해 미중 두 나라는 보다 일관된 대화를 위한 새로운 정보교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직접적이고 개방적이며 실용적인 자세를 취한다면 우리는 진전을 이룰 수 있다고 믿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왕 부장은 미중 경제관계는 두 나라뿐 아니라 세계를 위해서도 중요하다며 양국 간 무역에 대한 러먼도 장관의 긍정적 입장에 사의를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더욱 강력한 협력을 위해 더욱 유리한 정책적 환경을 조성하고 양국 간 무역과 투자 강화를 위해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6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지난달 제닛 옐런 재무장관에 이은 러먼도 장관의 이번 중국 방문은 미중 두 나라가 무역관계 등에서 갈등을 계속해온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미중 두 나라 간 연간 무역액은 7천억 달러를 웃돌고 있습니다. 리비아 정부가 이스라엘 외교장관과 만난 자국 외교장관을 정직 조치했습니다. 압둘 하미드 드베이바 리비아 총리는 엘리 코헨 이스라엘 외교장관이 이탈리아에서 지난주에 나즈라 마구시 리비아 외교장관과 만났다고 어제 발표한 뒤 마구시 장관을 정직시켰다고 말했습니다. 리비아는 이스라엘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팔레스타인의 독립국가 수립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리비아 외교부는 마구시 장관이 이탈리아 외교장관과의 회담 중 코헨 장관을 비공식적으로 우연히 만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한 이 만남에서 어떠한 논의나 합의, 협의도 없었다면서 리비아는 이스라엘의 정상국가화를 완전히 그리고 절대적으로 거부한다고 재확인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 외교부는 해당 회담은 이탈리아 외교장관 주최로 열렸으며 리비아의 최고위급에서 조율된 것으로 거의 2시간 동안 진행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코헨 장관은 회담에서 양측이 두 나라 관계의 큰 잠재력에 대해 논의했다면서 마구시 장관과 리비아 내 유대인 유산 보존 등의 중요성 등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고 말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8월 28일 월요일 VOA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유엔 안보리의 북한 정찰위성 발사 시도에 대응한 공개회의에서 미 한일 등은 반복적으로 이뤄지는 북한의 도발을 규탄했습니다. 미 국무부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수 방류 결정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이후 3년 7개월여 만에 국경을 공식 개방했습니다. 기획특집 미한일 정상회의 결산 네 번째 순서에서는 미한일 3국의 미사일 방어 협력 부분을 살펴봅니다. 내일 북한 날씨 전 지역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 12도에서 24도, 최고 18도에서 27도, 바다의 물결 동해 앞바다에서 1.5 내지 3미터, 서해 앞바다 1 내지 3.5미터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시도에 대응한 공개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미 한일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북한의 도발을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이번에도 비난의 화살을 미국에 돌리면서 안보리는 아무 대응책도 내놓지 못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린다 토마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최근 북한의 우주발사체 발사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강력한 대응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는 25일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최근 정찰위성 발사 문제 논의를 위해 개최한 공개회의에서 북한은 불법적인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추구하는 방식으로 안보리를 무시했다며 8월 23일 북한은 또다시 우주발사체를 이용한 인공위성 발사를 시도했다고 비판했습니다.
It has defied this council by continuing to pursue its unlawful ballistic missile program. On August 23rd, the DPRK
이어 비록 이번 발사가 실패했고 우리가 사전 통보를 받았다고 해도 이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면서 미국은 이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는 북한은 항상 그래왔듯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추구하는 행위를 자위권이라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우리는 진실을 알고 있고 이는 북한이 자국 주민의 절박한 필요보다 편집증적인 행동과 이기적인 이익을 더 우선시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The DPRK claims as it always has its pursuit of a nuclear weapons program is an act of self-defense.
이어 억압과 잔혹함이 북한의 전쟁 무기를 부추기고 있다며 이는 부끄러운 일이고 세계 평화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는 북한의 지속적인 핵무기 추구를 규탄하고 이를 반대하는 나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동시에 그렇지 않는 나라들의 목소리에도 똑같이 주의를 기울여달라며 안보리의 추가 대북 조치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온 안보리 상임이사국 중국과 러시아를 정면으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But colleagues, listen closely today to those countries that condemn and those countries that oppose.
특히 어떤 국가가 김정은 정권의 무모한 행동을 비판하고 스스로를 방어하려는 우리에게 손가락질하며 김정은을 비판으로부터 보호하려고 하는지 주목하라며 이것은 우리의 단합과 관련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는 세계 비확산 체제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몇 번이고 확인했지만 2022년 초부터 시작된 중국과 러시아의 방해로 안보리는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는 관련국 자격으로 참석한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에게 우리가 외교에 관여할 준비가 돼 있다는 사실을 당신에게 오늘 제안한다며 미국의 전제 조건 없는 대북 대화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And Ambassador, I offer that to you today, that we are prepared to engage in diplomacy.
이날 상당수 안보리 이사국들은 북한의 거듭된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며 단합된 안보리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페리트 호자 유엔 주재 알바니아 대사는 안보리가 북한의 불법적이고 도발적이며 무모한 행동에 대응할 것을 촉구하는 대다수 안보리 이사국들의 목소리가 지금까지 고려되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북한의 거듭된 도발과 안보리의 무대응을 규탄했습니다.
We regret that the voice of the majority of the members of this council calling for the body to react to illegal, unprovoked and reckless.
그러면서 이 문제에 대해 단합하지 못함으로써 안보리는 임무와 핵심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시카네 기미히로 유엔 주재 일본 대사는 위성 발사가 평화적 권리라는 북한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This is not about the right to use outer space. This is not about exercising
북한의 발사는 우주 공간을 사용할 권리에 관한 것도 자위권 행사에 관한 것도 아닌 단지 안보리 결의 위반과 대량 살상 무기 비확산에 관한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이시카네 대사는 안보리는 북한의 불법적인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응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발사를 금지하는 많은 결의를 채택했다며 그렇기 때문에 유엔 사무총장과 대부분의 안보리 이사국이 지난 6월 회의에서 위성 탑재 여부와 실패 여부에 관계없이 북한의 위성 발사를 규탄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우주발사체 발사나 거듭된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한 규탄 없이 이번 사태의 책임을 미국에 돌렸습니다. 검수항 유엔 주재 중국 부대사는 특정 국가가 평소처럼 모든 책임을 북한에게 돌리고 있지만 북한의 최근 발사는 특정 관련국의 군사활동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미국과 한국 등의 연합군사훈련을 북한 도발의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초 북한은 일정 기간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고 적대 행위 중단을 거듭 호소했지만 이는 진지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수항 부대사는 중국과 러시아가 최근 몇 년간 북한의 제재 완화를 골자로 한 결의안을 제안한 사실을 거듭 강조하고 유감스럽게도 일부 관련국은 이 같은 합리적인 제안을 무시한 채 제재와 압박이라는 마법의 힘에 집착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의 바실리 네벤자 대사도 오늘 안보리 회의 소집은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진정한 위협의 원천인 미국과 영내 동맹의 무모한 긴장 고조 행위에 대한 관심을 분산시키려는 이들의 위선적인 시도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같은 중국과 러시아의 발언에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는 추가 발언권을 요청해 대응했습니다. 특히 미국 등의 대규모 군사훈련이 북한의 도발을 촉진시켰다는 검수항 부대사의 주장에 대해 미국과 한국 등의 군사훈련은 합법적이란 사실을 강조하고 북한은 미국과 한국이 대규모 연합군사훈련을 재개한 2022년 8월 이전에 6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발언한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위성발사는 국제법상 인정되는 주권국가의 자주적 합법적 권리 행사라며 이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Satellite launch as exercise of the independent and legitimate rights of the sovereign state.
이어 북한은 위성 발사의 투명성과 선박 항공기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사전에 항행 경보를 발령했다며 위성 발사는 주변국 안보에도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과 함께 관련국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한 황준국 유엔 주재 한국 대사는 김성 대사의 발언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Any launch that uses ballistic missile technology, regardless of its success, whatever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발사는 그 성공 여부나 탑재체에 관계없이 탄도미사일 기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유로 안보리는 2017년까지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발사도 금지하는 결의안을 기권이나 입장 표명 없이 채택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황 대사는 이번 발사는 북한이 안보리의 엄중한 결정을 얼마나 일상적으로 무시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준다며 북한의 행동을 거듭 비판했습니다. 이날 안보리는 결의안 채택이나 의장 성명 혹은 언론 성명 등 별다른 대응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또한 미국 등 일부 국가의 장외 대북 규탄 성명도 이날은 별도로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BOE 뉴스 함재합니다.
미 국무부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수 방류 결정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25일 발표한 성명에서 2011년 재해 이후 일본은 후쿠시마 제1원전 부지와 최종 처리수 방출을 책임있게 관리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내 과학계 파트너는 물론 국제원자력기구와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개방적이고 투명하게 대응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일본의 절차가 안전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원자력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는 결론으로 이어졌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지난 15일 언급했듯이 미국은 일본에 안전하고 투명하며 과학에 기반한 절차에 만족하고 있다며 우리는 일본이 IAEA와 역내 이해 당사자들과 지속적으로 투명성을 유지하고 관여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일본은 2011년 3월 11일 역대 네 번째로 강력한 규모 9.1의 지진과 뒤이은 쓰나미가 도호쿠 지역을 초토화시키는 비극을 겪었다면서 약 2만 명이 사망하고 수천 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2,500명이 실종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자연재해로 큰 고통을 겪었고 복구 과정에서 세계의 용기와 복원력을 보여준 일본 국민들과 함께 계속 애도하고 있다고 밀러 대변인은 덧붙였습니다. 앞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운영회사인 도쿄전력은 24일 이날 오후 1시부터 해수 이송 펌프를 가동해 제1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오염수 처리수의 해양 방류를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본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녹아내린 원자로 내 핵 연료봉 냉각에 사용된 물 등 오염수를 1,000개의 저장고에 보관하고 재염 작업을 해왔으며 이를 희석해 원전으로부터 약 1km 떨어진 해저에 30 내지 40년에 걸쳐 방류를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는 방류가 시작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방사능 영향이 무시해도 될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방류가 계획대로 안전하고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25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방사성 물질이 다량 함유돼 있다는 북한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IAEA 공보실은 V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다핵종 제거설비 처리수 안전성 검토에 대한 IAEA의 종합보고서는 도쿄전력과 일본 정부가 방류 계획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관련 국제안전 기준을 준수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IAEA는 도쿄전력이 현재 계획하고 평가한 대로 8월 24일부터 시작된 ALPS 처리수의 해양 방류가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방사능 영향은 무시해도 될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앞서 지난 24일 북한 외무성 대변인 명의의 담화에서 방사성 물질이 함유된 오염수의 해양 방류가 지구 생태 환경을 파괴하고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반인륜적인 행위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인류의 생명 안전과 앞날을 엄중히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핵 오염수 방류를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도 오염수 방류 개시 첫날인 24일 자체 홈페이지에 올린 영상 메시지를 통해 방류가 계획대로 안전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방류되고 있는 오염수에 대한 일각의 안전성 우려와 관련해서도 언급했습니다.
Japan's plan is to limit the concentration of tritium in the discharge water to be less
그로시 사무총장은 일본의 계획은 방류 오염수 내 삼중수소 농도를 1,500베크렐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라며 이는 세계보건기구가 제시한 식수 수질 기준인 1만 베크렐보다 훨씬 낮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IAEA 직원들이 향후 처리수가 방류되는 현장에 머물며 감시 활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운영회사인 도쿄전력은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지 약 12년 반 만에 수조에 보관하던 오염수를 24일부터 원전 앞바다에 방출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쿄전력은 25일 해양 방류 후 처음으로 원전 앞 바닷물의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 농도를 측정한 결과 기준치 이하로 나타났다고 발표했습니다. 후쿠시마 제1원전에는 약 134만 톤의 오염수가 천여 개의 대형 탱크에 들어있으며 현재도 원전 부지로 유입되는 지하수와 빗물 등으로 인해 오염수는 추가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방류가 대체로 30년가량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지만 방류 기간을 확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 한일 정상이 합의한 연내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도 자체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평가했습니다. 이번 합의가 향후 미한일 통합 미사일 방어 체제 구축의 출발점이 될 것이란 전망도 나왔습니다. VOA는 역사적인 미한일 정상회의를 결산하는 기획 보도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 순서로 미한일 3국의 미사일 방어 협력을 살펴봅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이번 미한일 정상회의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안보 분야 성과로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연내 실시간 공유에 합의한 것을 꼽았습니다. 북한이 지난해부터 전례 없는 빈도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로 영내 및 세계 안보에 큰 위협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요 관련국인 미한일 세 나라가 대북 미사일 정보를 더욱 빠르고 투명하게 공유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은 3국 모두의 안보와 영내 안정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워싱턴의 민간연구단체인 헤리티지 재단의 로버트 피터스 핵억제 및 미사일 방어 연구원은 25일 BOA와의 화상통화에서 미사일 방어 분야에 있어서 자료와 정보 공유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효과적인 미사일 방어를 위해서는 미한일이 협력해 미사일 위협을 최대한 빨리 파악하고 대응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When it comes to missile defense in particular, the data sharing and the information sharing is critical.
오바마 행정부 시절 국방장관 대량 살상무기 대응 특별고문을 지냈고 대량 살상무기 대응을 담당하는 국방부사나 국방위협감소국 수석 전략가를 역임했던 피터스 연구원은 특히 한일 간 미사일 정보 공유 부분은 그동안 역사적, 정치적 이유로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였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세 나라가 미사일 정보 공유에 합의한 것은 긍정적이고 전례 없는 매우 큰 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미한일 정상은 지난 18일 발표한 공동 성명을 통해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거론했습니다. 그러면서 2023년 말까지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되도록 하고자 하며 북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증강된 탄도미사일 방어 협력을 추진할 것이라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피터스 연구원은 3국의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가 연내 현실화된다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도 자체를 억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른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So I think it could be powerfully effective if you can demonstrate to North Korea we are able to
피터스 연구원은 3국이 미사일 경보 정보 공유에 협력하면 세 나라의 관련 역량 범위에 빈틈이 메워지면서 발사부터 상승, 정점 고도 도달, 낙하까지 다양한 위치에서 여러 차례 타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미국은 최첨단 레이더를 갖춘 선박과 위성을 기반으로 매우 강력한 정보 감시 및 정찰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한국은 북한 미사일 발사의 최전선으로 가장 먼저 발사를 탐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으며 일본은 북한 미사일에 대응할 수 있는 다수의 요격기를 배치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일본과 한국의 해안에 3국이 보유한 구축함과 순양함에 배치된 효과적인 미사일 방어 능력도 마치 한 몸처럼 대응할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협력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더라도 그것으로 효과를 발휘할 수 없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라면서 사후 대응보다 사전 억제력이 훨씬 이상적이며 강력한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의 미사일 대응 문제를 연구해온 랜드 연구소의 제프리 호넝 선임 연구원도 이날 VOA와의 화상 통화에서 미사일 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이라면서 미사일 정보 실시간 공유가 이 부분에서 큰 이점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more that you have a similar type of capabilities focusing on North Korea,
미한일 3국이 북한에 초점을 맞춘 비슷한 유형의 역량을 갖출수록 더 빨리 탐지할 수 있고 센서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거나 포착된 궤적이 서로 일치하는지 확인해 미사일 궤적을 더 빨리 판단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따라서 20초 정도라도 빨리 정보를 획득한다면 최초 발사가 어디서 있었는지 또 어떤 종류의 미사일인지 궤적이 무엇인지 더 빨리 파악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판단은 더 빨리 내릴수록 각국이 이에 대한 대응을 준비하는 데 더 유리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미사일 방어 프로젝트의 마사오 달그렌 연구원도 이날 VOA와의 화상통화에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는 보다 통합된 미사일 대응을 실현하는 데 있어 환영할 만한 첫걸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Right now, you know, North Korea is testing both ballistic missiles, but increasingly trying to test more difficult.
달그렌 연구원은 북한이 지금은 탄도 미사일을 시험하고 있지만 점점 더 어려운 종류의 순항 미사일이나 극초음속 활공 무기 체계 등 특이한 궤적을 가진 무기 시험도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새로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더 정교한 추적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며 이 같은 미사일 정보 협력이 향후 더 발전된 형태의 3국 간 미사일 방어 협력으로 나아갈 발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제프리 오넝 선임연구원도 미한일 3국 정상이 북한에 대응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에 합의한 것을 세 나라 간 미사일 방어 협력의 전반적 강화를 위한 초석을 다진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다만 한일 간 역사적, 정치적 견해 차이 때문에 당장 3국이 동맹 수준의 가시적인 미사일 방어 협력 성과를 내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습니다.
That's I think an objective that would be wonderful if we got to that point.
호영 선임 연구원은 이런 관점에서 한국과 일본이 당장은 아니더라도 장기적으로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에 동참하는 방식으로 세 나라가 관련 협력을 구체화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한일 양국 간 정치적 이견 해소와 더불어 일본 자위대의 전수방위 원칙 및 반격 능력 확보 등 법적인 문제 해결이 선행돼야 하지만 미국 미사일 방어 체계로의 편입은 역내 안보 역학 구도상 3국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We have to keep in mind that Japan,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We are all democratic nations. We are all like
호농 선임 연구원은 미한일 3국은 모두 민주주의 국가로 같은 생각과 가치를 추구하지만 북한과 중국은 그렇지 않다면서 실제로 세 나라가 국방 분야에서 더 많이 협력할수록 북한과 중국에게는 악몽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마사오 달그렌 연구원도 북한 위협 대응을 넘어 역내 안보 위협 전체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에 한일 양국이 참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진전이라고 말했습니다.
I view trilateral cooperation as a very important and necessary development. You know, the United States
달그렌 연구원은 미국이 이들 국가를 하나로 모으고 동맹국들이 경제를 통합하며 국민들을 하나로 모으는데 건설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 등 다른 제3자의 영토 야망을 억제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도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에서 중요한 부분이라면서 북한을 넘어 그 이상으로 3국의 외교 잠재력이 확장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로버트 피터스 연구원은 역내 민주진영을 대표하는 미한일 3국의 미사일 방어협력 강화는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면서 특히 산업적 측면에서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에 한일 양국이 합류하는 것은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I think long-term prospect.
한국과 일본은 미사일과 레이더, 중요 선박 부품을 생산할 수 있는 강력하고 유능하며 현대적인 국방 인프라 기반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훨씬 더 큰 통합과 협력 전망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러면서 미사일 방어를 위한 무기 체계 등의 측면에서 세 나라의 상호 운용성이 향상되고 공통의 인프라 생산을 위한 협력을 하게 되면 앞으로 군사훈련이나 경제안보, 비상계획 등과 관련해 협력의 틀을 더 넓힐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피터스 연구원은 미한일 3국의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등 미사일 협력 강화나 미한일 3국 미사일 방어체계 통합 등에 필연적으로 북한과 중국, 러시아가 반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미한일 세 나라는 이 같은 협력이 북중러 3국에 의해 좌우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며 민주주의 국가이자 자유의 편에 서 있는 국가로서 우리의 이익에 부합하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이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을 통해 사실상의 3자 동맹에 다가섰다고 미국의 전직 고위 관리들이 평가했습니다. 특히 한국이 중국과의 관계에서 훨씬 강력한 위치에 올라섰다며 중국은 한국을 경제적, 정치적으로 위협할 능력을 잃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한일 관계의 특성상 공식 동맹에 묶이지 않더라도 훨씬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으며 앞으로 3국 미사일 방어망 구축 단계까지 나갈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리처드 롤리스 전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안보부 차관과 메리 베스 롱 전 국방부 국제안보차관보를 함지아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롱 전 차관부님, 미한일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규칙기반 국제질서에 반하는 중국의 행동을 지적했습니다. 이제 3국 협력의 축이 북한에서 중국으로 옮겨간 건가요?
I don't think so. I think it's important that the statement was made about China. Clearly Chinese territory.
아닙니다. 성명에 중국 관련 내용이 담긴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중국의 영토 침략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국제 규범과 법 경시는 주요 우려 사항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실제 성명을 보면 북한에 대한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개발과 실험 증가, 소위 우주 프로그램을 가장한 탄도미사일 활동, 암호화폐 사용 등이 다뤄졌습니다. 따라서 이번 성명에서는 중국에 대한 언급을 추가하고 총체적으로 범위를 넓힌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과 북한을 맞바꾼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롤리스 전 부차관님, 한국은 지금까지 중국의 행동을 지적했지만 중국을 직격한 적은 없었는데요. 한국이 미국과 이제 더 긴밀히 연대하고 중국에 대한 전략적 모호성을 버렸다고 생각하십니까?
Well, I think picking up on Mary Beth's theme, I think mention of China and the way
롱 전 차관보의 말을 이어가자면 중국을 이런 식으로 거론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일방적, 양자적으로 동의하는 것들에 대한 변곡점에 도달했습니다. 세 나라가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중국에 대해 같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힐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정상회의에서 북한뿐 아니라 중국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이 중국에 대한 모호성을 버리는 새로운 관계로 바뀌었을까요? 그럴지도 모르죠. 하지만 이미 상당 기간 동안 그런 상황이 계속돼 왔습니다. 한국과 윤석열 정부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중국에 굴복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밝히는 데 있어 큰 몫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계속 밀어붙입니다. 타협해서는 중국과의 관계에서 진전을 낼 수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중국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것을 밝힐 때입니다. 그것이 한국에 더 이익이 될 것입니다.
한국이 중국에 굴복하지 않는 태도를 취할 때 한국의 대중국 외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I think it makes it more difficult in the short term, but I think it makes it much better in the long term by better
단기적으로는 더 어려워지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훨씬 더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이 중국과의 양자 관계에서 훨씬 더 강력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는 거죠. 한국은 이제 더 자신감 있고 더 나은 태세를 갖추고 더 나은 위치에 있습니다. 미한의 3자 관계를 어떻게 규정하든 그 안에서 한국의 대중국 입지가 강화된 거죠. 문재인 정부를 비롯한 전임 한국 정부들이 중국을 수용하려고 했을 때 항상 중국을 만족시킬 방법을 찾아야 하는 입장에 놓였습니다. 사드 배치든 양자 관계의 다른 어떤 측면이든 한국은 협상에서 열등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저는 장기적으로 볼 때 한국이 중국을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훨씬 강력한 위치에 올라섰다고 생각하며 전적으로 윤 대통령의 공이라고 생각합니다.
단기적으로 한국의 대중국 외교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단기적으로 보더라도 중국은 한국의 단체 여행 금지 조치를 해제했습니다. 한국이 미국, 일본과 긴밀히 연대하고 있는 이 시점에 말이죠. 따라서 단기적으로 볼 때도 한국이 미일과 더 긴밀히 연대할 때 오히려 중국에 대한 영향력이 커지는 것 아닐까요?
Of course. And we also must take a close look at what's going on internal to China.
물론입니다. 그리고 중국 내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봐야 합니다. 중국이 곧 준위기 상황에 진입할 것이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어쩌면 경제적으로, 인구 통계학적으로 이미 그런 시기가 도래했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문제도 많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한국과의 싸움을 훨씬 더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자국 내 모든 롯데마트를 폐쇄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중국이 그런 내부 압박을 완화하기 위해서라도 주변국들에 더 강압적으로 행동하지 않을까요? 중국이 앞으로 미국, 한국, 일본을 어떻게 대할까요?
I agree with Mr. Lawless in that I think you're going to see an attempt to balance
중국뿐 아니라 한국, 일본도 전반적으로 균형을 맞추려고 할 것이라는 롤리스 부차관의 분석에 동의합니다. 중국은 방금 진행자가 언급한 관광 금지 해제와 같은 긍정적인 노력을 하면서 역내 국가들의 구애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으며 동시에 공격적인 행동도 추구하고 있습니다. 언급하신 대로 중국은 내부적으로 큰 경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중국을 매우 부강한 국가로 만든 엔진과 시스템이 중국을 더 이상 견인할 수 없게 됐죠. 중국이 국내 문제를 무마하거나 덮기 위해 국제적으로 외교적 위기를 조성할 우려가 있을까요? 가능하다고 봅니다. 확실히 앞으로 중국이 국제적으로 공격적 행동을 그만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진핑은 타이완을 침공하거나 긴장을 고조시킬 때 중국군이 어떻게 반응할지 걱정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역내에서 엄청난 노력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이죠. 미한일 삼각공조뿐 아니라 역내 정보 공유를 통해 모든 국가가 경계태세를 갖추고 있으니까요. 따라서 중국은 강압과 구애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고 할 것입니다.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협의 공약이 합의됐는데요. 일각에서는 이를 나토 헌장 4조에 비교하면서 세 나라가 사실상 동맹과 같다는 얘기도 합니다. 이제는 한일이 사실상의 동맹으로 묶일 수 있는 단계까지 왔다고 보십니까?
That's a possibility, and I have to join Mr. Lawless in saying I think what these three leaders have done.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로리스 부차관의 의견에 동의하는데 삼국 정상, 특히 일본 총리와 한국의 윤 대통령이 한 일은 용기 있는 일이며 일종의 방위 동맹을 향한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나토 헌장 4조와의 비교는 조금 우려됩니다. 여러 면에서 나토 헌장 4조는 미한일 3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아닙니다. 나토 헌장 4조는 회원국들의 만장일치 동의가 필요합니다. 총 7차례 발동됐고 그중 5차례는 튀르키예가 요청했죠. 따라서 자유로운 협의가 아닙니다. 비상대응에 가까운 것입니다. 나토 헌장 5조 발동이 임박했다고 통지하는 것입니다. 나토 헌장 5조는 한 회원국이 공격을 받으면 나토 전체가 방어에 나서는 것입니다. 그런 종류의 공약에는 많은 제약과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미한일 협의체의 장점은 우선 매년 정상급 회의를 연다는 것입니다. 나토에서는 그런 정상급 협의가 매년 열리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협의하고 논의할 것이라고 합의했습니다. 동시에 협의가 의무가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만장일치를 기반으로 한 협의체가 아니죠. 반드시 동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국가안보 문제와 관련한 불협화음과 이견을 밝힐 것을 오히려 권유하는 것과 같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미한일 협의체는 나토 헌장 4조의 장점을 반영하면서 합의기구의 번거로움은 제거한 것이죠.
전직 고위 국방부 관리로서 나토 헌장 4조의 제약에 대해 언급하셨습니다. 하지만 미국으로선 나토 헌장 4조를 넘어 나토와 같은 동맹체를 한국, 일본과 결성하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동북아에서 그런 동맹을 구축하는 게 미국이 바라는 바 아닐까요?
I absolutely think that it's critically important to the region as well as to the United States that we have.
저는 방위 관점에서 지역적 협정과 동맹을 구축하는 것이 미국은 물론 역내에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입니다. 그 이상도 추진할 수 있죠. 하지만 나토의 구조를 가져간다고 치면 나토는 구시대에 갇혀 있고 그 당시의 국가와 가치, 목표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 매우 서구적이죠. 중요한 것은 역내 국가들의 관심사를 반영하는 관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유럽과 비교해 관심사, 지형, 분쟁에 대한 우려, 군사 실태와 공동 작전 방식이 모두 다릅니다.
롤리스 전 부차관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The structure that we have is not an alliance structure, and I'm not sure we need.
미한일은 동맹 구조가 아니고 이런 상황에서 순수한 동맹 구조가 필요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개별 사안에 대해 협의할 것이라는 3국 간의 최우선적인 합의입니다. 특히 동맹 관계를 맺지 않고도 오늘과 내일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말이죠. 우리는 전투를 완전히 관리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 방어망으로 연결돼야 합니다. 현재의 관계 아래서 3국이 합의하고 실행에 옮기고 운영하며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타이완 유사시를 대비한 공동 해양 전략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개별 사안에 대해 매우 구체적이고 중요한 수준의 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상황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3국 탄도미사일 방어를 북한이나 중국이 의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국 미사일 방어는 대단한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을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협의 구도 안에서 달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전술적 협력 분야를 찾아 신속히 가동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공식적인 동맹이 필요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합의할 수 없는 것들이 있으니까요.
3국 정상은 이번에 핵협의 그룹을 공개적으로 논의하지 않았습니다. 핵협의 그룹이 확대돼 일본도 참여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지만요. 일본이 참여를 부담스러워하는 건 아닐까요?
I think it was a bridge too far. I think we have always been in a situation with the Republic of Korea.
그것은 너무 과감한 안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과 한국의 핵협의 합의나 대화는 항상 필요했다고 봅니다. 한국은 항상 그런 핵협의가 강력하고 확고히 작동하길 바라죠. 나토 핵계획그룹 수준으로 말입니다. 제가 국방부에서 일할 때 2000년대 이후 한국은 그런 열망을 가졌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이 한국과 정치적으로 같은 지점에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한국과 핵협의 그룹을 진전시킬 때 일본과 유사한 대화가 없을 것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일본은 반격 능력 확보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반격 능력을 정의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것이 선제 타격이든 혹은 북한이나 중국에 대한 어떤 것이든 간에요. 마찬가지로 한국도 반격 능력에 대해 내부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따라서 미국이 한국과 갖는 핵협의는 일본과의 협의와는 다른 속도로 병렬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야당 정치인들은 미한일 협력 강화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강력한 반대 때문에 한국의 안보가 위협받는다고 비판하는데요. 한국 내 이런 비판을 어떻게 받아들이시죠?
Well, I think first of all, the opposition in Republic of Korea is a little bit wrong-footed.
우선 한국의 야당이 예상치 못한 당황스러운 상황에 놓인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조치가 과도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 그들이 결정할 권한은 없습니다. 한국의 어떤 신문을 언제 읽느냐에 따라 논조는 다르죠. 하지만 저는 그것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허위 또는 부당한 비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윤 대통령이 용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모두 매우 용감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한국을 더 위험한 위치에 놓이게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국이 이번 미한일 합의를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물론 화를 내겠죠. 러시아도 화를 낼 것입니다. 북한은 반북 동맹이 만들어졌다고 중국과 러시아에 불평할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중국의 반응은 다소 절제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중국은 완전히 과잉 반응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중국은 어떠한 한국 백화점도 닫지 않았고 진행자의 언급대로 관광 비자 규제를 풀었죠. 중국의 반응이 여기서 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앞서 언급한 대로 시진핑은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그는 이미 필리핀과 타이완 그리고 한국과의 관계에서 여러 번 강압적 행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강압적 행동을 거듭하면 언제까지 내부 비판을 받지 않고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한국의 야당 정치인들이 윤 대통령과 그의 국가안보팀을 비판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지난 20년 동안 이런 인재들이 한자리에 모였던 예를 보지 못했습니다.
앞서 중국이 자제했다는 사실에 동의한다고 하셨는데요. 어떤 뜻이죠?
Yes, the foreign minister complained bitterly. But as far as I'm aware, it wasn't Xi Jinping, it wasn't his
외교 장관이 심하게 불평했지만 시진핑이나 국가안보보좌관, 군부의 발언은 아니었습니다. 중국은 여러 단계의 신호를 통해 불만의 정도와 성격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최고위급 외교관이 화를 냈지만 일상적인 일이죠. 구체적인 행동은 없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행동이 나올 수도 있지만 중국이 거의 본능적 마구잡이 행동에 나서지 않아 저는 다소 기분 좋게 놀랐습니다. 또 우려했던 것보다 중국이 이성적으로 행동한다는 점이 우리의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네요.
지금까지 리차드 롤리스 전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안보부차관과 메리 매스 롱 전 국방부 국제안보차관보의 대담을 들으셨습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과 러시아 정부에 방첩 장비 등을 불법 공급한 러시아인에 대한 수출 제재를 연장했습니다. 불법 활동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이 북한과 러시아에 미국 기술을 불법 제공한 러시아인 일리아 발라카예프에게 내려진 수출 권리 박탈 조치인 일시적 금지 명령 TDO의 연장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산업안보국은 이날 연방관보에 이런 내용의 공고를 게시하면서 공공의 이익 측면에서 규정의 임박한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한 이 명령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상무부 산하 수출단속실 OEE의 연장 요청은 최초 TDO 부과의 근거가 된 사실과 조사 과정에서 수집된 증거의 바탕을 둔 것이라며 수출 통제를 받는 방첩 물품을 불법 조달해 러시아와 북한에 선적함으로써 미국의 수출 통제법을 위반하려는 불법 조달 네트워크가 존재하고 있음을 입증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진행 중인 OEE의 조사 결과 이 불법 네트워크와 그 영향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증거가 밝혀짐에 따라 이 명령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발라카예프와 그의 회사인 라디오 테스터는 수출 관리 규정 적용을 받는 미국산 전자기기를 미국 정부의 승인 없이 불법 조달해 산업안보국의 제재 대상에 오른 러시아 연방보안국과 북한에 수출한 혐의로 지난 2월 21일 미 법무부로부터 기소됐습니다. 이어 같은 달 24일에는 180일간 물품 수출 권리를 박탈하는 상무부의 TDO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법무부 기소장에 따르면 발라카예프는 특히 북한의 유독 가스 탐지기와 소프트웨어를 불법 공급하는 등 북한 정부와 러시아 비밀경찰을 위한 방첩작전 장비를 조달 밀수 수리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발라카예프가 러시아 연방보안국과 북한의 방첩작전 지원을 위해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의 제재를 우회하기 위한 적극적인 계획을 세웠다고 지적했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발라카예프는 재판에서 혐의에 대한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대 75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산업안보국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발라카예프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지만 그는 현재 러시아로 도망친 상태입니다. 산업안보국은 이날 공고에서 OEE는 현재까지 확인된 행위의 기간과 성격을 고려할 때 발라카예프가 불법 조달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발라카예프는 은닉 방법에 익숙하기 때문에 TDO가 연장되지 않은 한 법 집행기간을 피하기 위해 점점 더 정교한 방법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습니다. VA 뉴스 이조은입니다.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이후 3년 7개월여 만에 국경을 공식 개방했습니다. 전면 개방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한국 정부는 북한의 이번 조치 이후 해외에 있는 탈북민들의 강제 북송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은 국가비상방역사령부가 지난 26일 세계적인 악성 전염병 전파 상황이 완화되는 것과 관련해 방역 등급을 조정하기로 한 결정에 따라 해외 체류하고 있던 북한 국적자들의 귀국이 승인됐다고 27일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귀국한 인원들은 일주일간 해당 격리시설에서 철저한 의학적 검사를 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지난 2020년 1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유행을 이유로 국경을 봉쇄한 이후 3년 7개월여 만에 처음으로 당국 차원에서 국경 개방을 공식화한 겁니다. 북한은 2022년 5월 12일 최대 비상 방역 체계를 가동하고 같은 해 8월 10일 방역 전쟁 승리를 선언하며 긴장 강화된 정상 방역 체계로 방역 등급을 낮췄으나 국경 폐쇄 등 조치는 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세계적인 팬데믹 극복 분위기 속에 지난달 초부터 전국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한 모습을 보이며 방역기조 완화를 시사했습니다. 특히 지난달엔 한국전쟁 정전협정기념일인 이른바 전승절을 맞아 중국과 러시아 대표단의 북한 입국이 이루어졌고 지난 16일엔 신의주와 중국 단둥을 잇는 압록강 철교를 통해 카자흐스탄 세계대회에 출전할 태권도 선수단 수십 명이 버스로 국경을 넘어 이동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평양과 베이징, 평양과 블라디보스톡 간 항공기 운항이 재개됐고 고려항공 여객기들이 중국과 러시아에 체류해온 북한 주민들을 평양으로 실어 날랐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조치를 제한적 국경 개방으로 평가했습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28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선중앙통신의 해외 체류 북한 주민 귀국 승인 보도에 대해 현재 북한이 국경을 제한적으로 개방한 상태로 보이고 전면적 개방에 관해선 관련 동향을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임을출 교수는 북한의 조치가 전염병 비상방역 등급을 규정한 비상방역법에 따라 등급을 완화한 것이지 전면 개방은 아니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특급에서 1급으로 조정을 한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국경 봉쇄를 풀긴 하지만 국경 통행과 동식물 물자 반입을 제한하는 조치. 이게 이제 2급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비상 방역 등급이 해제되어야 그래야 이제 전면 개방이라고 이제 해설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북한은 방역 등급 조정으로 해외 거주 주민들에 대한 귀국 조치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이나 러시아 등에 장기간 머물던 노동자나 유학생, 외교관 등의 귀국이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국경 개방 후 중국이나 러시아 등 해외 탈북민의 강제 북송 가능성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탈북민 본인의 의사가 존중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구병산 대변인입니다.
북한의 국경 개방이 북한 주민의 어려운 민생과 참혹한 인권 상황의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이 같은 기대와 정반대로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국경 개방 후 중국 내 탈북민의 강제 북송 가능성에 대해서 정부는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의 이번 국경 개방은 본의 아니게 해외 체류가 장기화하면서 심각한 불만을 표출하고 체제 이반 현상까지 보이고 있는 파견 노동자 등의 귀국 조치를 서두르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조선임 연구위원은 특히 탈북민 강제 북송도 국경 개방 이후 북한 당국이 우선적으로 취할 조치로 꼽았습니다.
단둥 같은 경우는 뭐 어린 여공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향수병으로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사람도 상당히 있답니다. 또 하나는 이제 6년, 7년 동안 해외에 나와 있으니까 규율을 어기거나 탈북을 시도하거나 체제 위반의 현상들이 많이 나타날 거예요. 특히 이제 탈북인들 그중에서도 정치적으로 위중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같은 경우는 빨리 국내로 송환해야 되는 그러니까 베이징 대사관 같은 경우는 감옥으로 개조했어도 이미 포화 상태를 넘었다고 그러거든요.
북한의 이번 조치가 관광객 입국 허용이나 국경에서의 화물 트럭 통행 등 전면 개방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민간 연구 기관인 세종연구소 정성장 통일전략연구실장은 북한이 이번에 주민들의 대규모 귀국을 허용한 것은 단계적으로 방역을 완화하고 위드 코로나 정책으로 전환할 것임을 대외적으로 공식화한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정 실장은 국가 비상방역사령부의 통보를 계기로 육로를 통해서도 북한 주민들의 대규모 귀국이 이루어질 것이라며 북한 주민들이 귀국하게 되면 그로 인해 북한의 외화벌이 수입원이 줄어들 것이므로 북한 주민들의 귀국 조치와 북한 인력의 중국, 러시아 파견 조치는 병행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최근 북중 접경 지역의 식당들에선 오히려 북한 종업원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전했습니다. 정 실장은 해외 체류 주민들의 대규모 귀국이 북한의 방역 상황에 큰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다면 북한은 격리 기간을 서서히 줄여가다가 내년쯤 외국인들의 입국과 관광을 전면 허용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탈북민 단체인 탈북자 동지회 서재평 회장은 북중 국경 도시에서 9월 23일 개막되는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북중 무역이 대폭 열릴 것이라는 얘기들이 돌고 있다며 북한 내부에서도 당국 차원에서 주민들에게 북중 무역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을 담은 선전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9월 항저우 아시안게임부터 해서 일반 무역도 개방을 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일반 주민들 강연 통해서 국경이 열리면은 지금까지 못했던 무역을 활발히 진행하면은 경제가 나아지는 듯한 그런 또 강연을 했대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항저우 아세안게임이 개방 속도를 가늠할 시금석이 되리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북한은 항저우 아세안게임에 선수단 참가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북한이 중국과의 경제협력 강화, 미한일 안보협력 강화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아세안게임을 계기로 고위급 대표단을 보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지난달 전승절 행사 때 리홍중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이 이끄는 대표단을 북한에 보낸 데 대한 답방 성격도 있습니다. 정성장 실장은 최룡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단장으로 김여정 당 부부장이 참가하는 대표단을 파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은이 이제 2021년 노동당 8차 대회에서 제시한 경제발전 목표도 달성을 해야 되고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에 대응을 해서 중국과의 관계를 더욱더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도 고위급 인사들을 파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북한은 국제 스포츠 이벤트를 정치적으로 활용한 선례들이 있습니다. 지난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때 당시 최룡해 당 비서와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이 폐막식에 참석했었고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때 당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대표단장으로 김여정 당 부부장이 대표단 일원으로 참가했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일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 VOA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2부가 방송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즉 중국은 최소 지난 40년 동안 무역 상대국이나 특정 기업에게 경제적인 압박을 가해 중국의 지정학적 또는 경제적 이익에 반하는 활동을 못하도록 강요해왔습니다. 다른 국가나 단체의 무역을 금지하는 등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통제하려는 의도로 경제적인 압박을 가한 것인데 이는 중국 외교의 본질적인 부분이 됐습니다. 호세 페르난데스 미 국무부 차관은 중국은 경제적인 압박을 자주 사용해왔다고 말했습니다.
Xi Jinping's ambitions are clear. As he stated in 2020, Beijing seeks to manipulate global supply chains, make other nations dependent.
페르난데스 차관은 시진핑의 야망은 분명하다며 그가 2020년에 말한 대로 베이징은 글로벌 공급망을 조작하고 다른 나라들을 중국에 의존하게 만들며 이를 활용해 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페르난데스 차관은 전 세계적으로 베이징은 동맹국과 파트너의 경제적 취약성을 이용해 위협하고 명령을 따르도록 강요한다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타이완 대표부를 개설한 것과 관련해 중국이 무역 보복에 직면한 리투아니아의 사례를 꼽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Beijing canceled a $300 million export credit. So we work with our Exim Bank colleagues to provide a $600 million.
페르난데스 차관은 베이징이 3억 달러의 수출 신용을 취소해 우리는 수출입 은행과 협력해 6억 달러의 수출 신용을 제공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중국에 의해 막힌 리투아니아 수출품의 새로운 시장을 찾기 위해 대사관을 동원했다며 국방부는 리투아니아와 호혜적인 국방 조달 협정을 체결했다고 말했습니다. 페르난데스 차관은 오늘날 리투아니아는 중국의 압력에서 살아남아 번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가만히 있지 않는다며 국가가 강압에 직면할 때 미국은 기꺼이 도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e need to provide concrete alternatives to the PRC and its proposed deals. Our diplomats in developing nations told me that if we did not
페르난데스 차관은 우리는 중국과의 거래에 구체적인 대안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개발도상국에 있는 우리 외교관들이 진정한 경제적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게임에 참여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08년 이래 18개의 서방 국가들과 아시아 국가들 그리고 120개 이상의 민간 기업들이 중국의 표적이 됐습니다. 또 이로 인해 수십억 달러의 경제적인 피해를 받습니다. 중국의 이런 움직임에 대응하는 것은 바이든 행정부의 중요 목표라고 페르난데스 차관은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중국이 필적할 수 없는 두 가지 비교적 이점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며 그것은 우리의 혁신적인 민간 부문과 동맹국들과 우방국의 네트워크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듣고 싶은 방송을 놓치셨나요? 인터넷 웹사이트 www.voakorea.com으로 들어오시면 실시간 방송 청취는 물론 다시 듣기, 방송 원고 보기가 가능합니다. VOA 방송 웹사이트 www.voakorea.com에 많은 이용 바랍니다.